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흙이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복하신 후 여럿이 뜬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잡는다면 예수님만 달랑 예수님만 이렇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와중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비쳤는가, 그것까지 같이 어울러서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이 쉽거든요. 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으면 나 완전히 막 예수의 막 목숨 바쳐 예수를 따라다녔을 건데, 아, 야, 그게 참 아쉽게도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 흔히 좀 아쉽다. 꿈이라도 예수님이 직접 더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직접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졌고 떠밀었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떡을 먹기까지 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별게잖아요. 우리는 뭐 대수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다 아람구서인데 생각하는 거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한데 그들이 예수님 보고서 기대치 있었을 거 아니잖아.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이런 것이 혜택 얻어야지, 예수님한테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당하던 것이 전혀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확신을 얻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상호 맞지를 않아요.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세계로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손앞에 잡힌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게 뭘까 그걸 알아채리시고 남들은 그것을 다 쓸데없다고 다 차버리고 돌아설더라도 바로 이거야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답변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준해서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답변만 정답만 달랑 이렇게 채로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더니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예수님의 대답 양쪽을 우리가 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오다. 아, 참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워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아 민중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거짓수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표적을 그들이 제대로 봤다면 그들이 표적을 제대로 봤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으로 볼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를 찾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떡, 그 배부르기 물을 먹게 하시는 그 떡을 같이 먹고 있으면서도 이 떡은 아니야, 이 배부르게 하는 떡은 아니냐고 우리는 이야기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략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 떡 문제, 나의 배고픈 문제 이걸 해결하고 오신 분 결코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 떡주의 좋으네. 야 예수 믿어 이래 좋은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혜택을 봐야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될 공산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담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썩는 양식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썩는 양식을 죽인 왜 줬냐 이 말이죠. 아, 썩는 양식을 왜 줬어요 그래. 지금 이야기가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줬어요. 주니까 그들은 고맙다고 쭉 먹었습니다. 야, 또 떡 줄 분이 떠났구나. 우리 임금님 사와가지고 계속 혜택 입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왔는데 그 자리에 면상을 대고 하는 말에 성민 양식을 좀 일하지 마라. 그래서 성민 양식을 누가 줬는데? 아, 예수님 본인이 먼저 성민 양식을 줬잖아요. 성민 양식 줘놓고 성민 양식 그거 찾아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아 성민 양식을 위해서 왜 찾아왔는가 이래 나무라면 그럼 오는 민중도 왜 하는 말이야? 그럼 애초부터 주지를 마시든지 애초부터 아무 해석도 안 줬다 하면 예수님이 가는 것은 존재 가치도 없고 이름도 잊어버릴 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섞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하라. 결국 예수님 말씀의 표적을 보라는 것은 표적을 너희가 믿지 않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에 네가 종속되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벗어나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면 인생은 됐지 뭘 더 원해 나는 그런 틀 뭐니 종교는 예수는 하나님이면 우선 떡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나는 이 틀 이런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한 너는 아무리 예수를 찾고 성령을 찾고 한차도 너희는 썩을 세상, 썩을 양식만 찾는 그런 표적을 보지 못하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민중들이다, 여러분. 이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만 홀롱 삼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벌어졌던 일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같이 하면 이렇게 서로 푹 떠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같이 보니까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은 이럴 뿐이라고 생각했고 쉽게 접근했었는데 막상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나에게 환영이나 해줄 줄 알았는데 환경은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참으로 썩는 양식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아직도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면면을 결추어내고 고발하더랍니다. 정죄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뭐를 정리할 수 있냐 하면 민중들이 찾는 메시아는 일단 메시아 아닙니다. 민중들이 믿는 예수는 일단 진짜 예수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책에다가 이래 뜯어보고 그 광고를 연락하는데 사단한 책에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늘나라 사기당국에 다가 고발한대요. 예, 사기죠. 민중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제시한 겁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제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민중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상을 펼쳐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신학생들은 지금 신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신 때문에. 아직도 이 멍청하게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나. 이것이 신학교 1학년 때는 뭐 2학년 3학년 가면 쨍쨍쨍쨍쨍 마음속에 그것이 확 올라와요. 내가 아직도 멍청하게 같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하는 회사 간 사람들 같은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같이 청구로 회장을 학생회장을 갔다 있는 걔들은 공직의 사회 의사로 또는 일반 취직해서 어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성경을 지금은 안 믿고 있는데 나는 그때 중고등부 학생 때 있던 그때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고집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이게 다른 똑똑하면 다 성경을 다 버렸는데 성경은 그냥 참고 도서로 좋은 교훈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아직도 나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만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멍청하게 생각하는 이 나신학생 과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은 신학생이 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어디냐 하면 도스토옙스키 악리라는 그거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전에부터 내 그 책을 읽었고 이 민중들은 고민할 게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상적인 예수님을 아예 모셔놨기 때문에 교회에서 고민거리를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보자 하긴 해요. 예수님 꼭 복받습니다. 이 났기 때문에 그 민중들은 와서 헌금 내고 심도 내고 그 예수를 믿고 복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신학생들은 뭡니까? 그 현장에 그 내막 중앙에서 있거든요. 내막 중앙에 어떻게 해서 예수가 복종의 예수가 어떻게 변제됐는가 그걸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일제히 특수수사대라고 하죠. 특별검사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성경을 포기하고 민중들이 원하는 예수로 재편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거지 것도로 멍청하게 아직도 성경 믿다가 호도 갈 데 없이 목사 생활 예수 종교 질 것이냐 고민해야 하는 선 요새 고민하는 신앙생조차도 이제 드물어요. 지금 고민 안 한다. 그 원인이 왜 민중들이 그 원인이 어디느냐 그것이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대표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민중의 대표단이에요. 대표단.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든든한 분의 고리가 쌓여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민중들은 민중들이 사는데 제일 괴로운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할 수 없는 공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공포. 이건 하나님 때문에 공포도 아니에요. 뭐 특정 인간이 괴롭혀서 주는 공포가 아닙니다. 뭐 스토커 있어가지고 밤마다 전화해가지고 미치긴 다 끌어버리고 그런 구체적인 공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데도 지극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신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제자들은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처지라면 무리를 귀신 쫓아서 모여서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오병기를 행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분리되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것이 그들한테는 홀로 남는 게 돼요. 자기 시체를 누가 이렇게 커버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자기 시체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엄청 오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예수님과 잠시 헤어진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두렵잖아요. 그렇다면 민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중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떡의 잔치를 벌일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 민중들에 있어서의 그 두려움은 뭐냐? 결국 생존이죠. 어떻게 살아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냐 하는 것이 이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공포로서 다가온다는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지금 아직도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포가 뭐냐?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공포입니다. 그럼 만약에 죽으면 어떤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어도 괜찮은데 이 사실 죽는 것이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 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요 자기 목숨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내가 나고 자락한 그것이 무서운 게 그 자존심 상한 게 무서워요. 내가 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도중 하차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결국 주위 사람들께 너는 패배자라고 지키는 거야. 이것은 못 견디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민중들이 사는 그 사회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강요를. 너는 우리들 같이 살아야 돼. 너는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돼. 나 아파트 살아야 돼. 너는 아파트 안 살아. 차 있는 네 차 없는 거야. 네 차 없으면 네 패배자야. 그래서 오는 공포예요. 이 사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같이 비스무리하게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졌다. 나는 너희들한테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졌다. 그것이 자기는 못 견디고 화딱지 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살아야 되고 이왕 사는 것 잘 살아야 되고 보람듯이 살아야 되고 사람들 사는 것까지 살아야 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의 숙제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것처럼 살자. 사는 것처럼. 뭐 성공시에 나올 만큼 뭐 유명하게 귀찮고 연예인 돼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주고받는 그것도 뭐 예? 황수재처럼 이해가지고 그것도 귀찮고 노숙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담배 피워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저 섞여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같이 합세가 휩쓸릴 때 같이 휩쓸려 가는 그 정도로만 하세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그 정도로 해야 사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훌랑 떠나버리니까 왠지 홀로 남았다는 공포. 결국 이것은 인간은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공포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포를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지 자꾸 만나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듯이 또 민중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듯이 만나서 기대고 기세같이 원한 거 얻어내고 또 자기를 떠나면 또 쫓아가서 또 만나고 만나서 부탁하고 소원하고 강구하고 차라리 돼서 또 원한 거 뺏어 얻어내가지고 또 안심하고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고 이런 방법 이게 가지고 뭐냐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썩어질 양식. 그 자체, 그 테두리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인 입증 되기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가 되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도 알 수 없는 공포, 목사가 되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없어 배우고, 사모가 되도 마찬가지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없어. 도대체 원인부터 알아야 되고, 예수님 그 원인과 질문이 있는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도와주셨어. 그래서 제가 성본문을 하나 찾겠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문제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리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기로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기로 맞아요? 이렇게 그게 궁금해서 증거를 보내죠. 증거를 보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정뱅이와 걸으며, 잘 들어보세요. 눈덩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귀머리입니까? 눈덩병 환자입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깜깜하게 안 보이는 지금 소경이십니까? 저 족발입니까? 이런 자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를 해요. 복음을 이해한다고요. 왜? 아무것도 이 세상이 사회적으로 봐서 뺏을 거 다 뺏기 때문에 공포가 없어요. 공포가. 무슨, 애초부터 무서움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을 때 예수님은 소경을 눈을 떴다. 이러면 나 원래 눈뜬 사람인데 그거 필요 없고요. 이래 나오니까 문제, 이래 나오니까 지금 문제, 그틀에서 우리는 그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감는 것이 내가 내한테는 합당하다고 봤을 때 주께서 그냥 공짜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정말 나의 기쁨의 대상이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소경과 안전병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 하는 것은 눈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눈 뜨게 해주신 분을 내가 만났다는 그 자체. 누구만 떴습니까? 죽은 자가 살리는데.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게 중요하면 죽은 자가 살게 해주시는 그 많은 의미가 있다는 그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영원히. 결국 영생과 연관되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쓰러질 양식으로 하지 말고 영생과 줄이 되어야 돼요. 연출이 영생과 연출돼야 영생과 연출되려면 지금 내가 한 짓거리가 이걸 나를 죽이는 짓거리지 사는 짓거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그걸 자인해야 됩니다. 자인해. 목사해라. 이게 사는 일이지 내게 죽을 일이지 이게 사는 일이 나를 살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해야 돼요. 나는 목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 이래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이 소경이지 나 소경 아니야 나 달랐잖아 이래 나오면 안 돼요. 당신 소경이야. 나도 역적 소경이야.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야. 당신 예수님 때 살았어. 나도 예수 때 살았어. 이렇게 나와줘야 지금 기존의 사회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란 틀을. 이 지독한 틀. 이 공포를 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좀 화목해 있어. 너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너 가정이 썩을 가정인데? 그 가정이 왜 있는데? 우리 가정 행복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이 쓰러질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배불러 해준 것은 너희들이 기껏 원하는 게 배불러 뜻밖에 원하는 인간 족속들도 안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떡을 준 거예요. 자기 떡 먹어라. 그래 너희들 쓰는 이거밖에 안 돼. 너 들어와야 돼. 너 떡 줄게. 이 떡 먹고 썩을 양식을 먹어라. 그 떡을 줬을 때, 이게 떡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표정을 본 사람이고. 이 떡이 어디서 나왔노? 우리가 예수서 노동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야,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래 나온다는 그 사람은 썩을 양식. 썩을 양식에 아직도 꽁꽁 묶이듯 살아가는 구원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공포가 어디서 오는가?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살아야 이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냐. 그러한 남들이 보는 시선,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숙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숙달된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공포도 함께 꿈속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벗어나서, 잠시라도 소경이 되어보시고, 잠시라도 절뚝발이가 되어보시고, 잠시라도 우리가 아마 죽었다고 생각해보시고, 잠시라도 우리가 지금 지옥에 막힌 찐빵처럼 방금 지옥에서, 지옥에 도착했다고 봅시다. 지옥에. 그때, 지옥에 왔을 때, 뜨거운 불 속에 왔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생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에 우리는 농락당한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일에 농락당한 겁니다. 공포 때문에 우리는 농락당한 거예요. 우리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정말 귀한 보물은 뭐냐? 썩지 않을 양식, 영생. 그 영생은 진짜 보물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 그럼 썩지 않을 양식이 뭐냐? 그게 양식이 28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썩지 않을 양식을 누가 하냐? 나 예수가 썩지 않을 양식. 인자가 바로 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자라는 거예요. 떡이 아니고 인자, 이 예수가 썩지 않을 영생이라 이런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영생 덩어리고 영생의 잔이다. 그걸 어떻게 마시면 이래 나온다면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양식 영생의 양식인 것을 믿으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거 하니까 29절에 나를 믿어라. 아니,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고 나를 믿어. 일은 내가 해.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일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내가 영생을 준다 말이죠. 여기 28절에 보면, 이 7절 끝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네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걸 믿어 이 말이죠. 안 좋은 오해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이지. 예수님이 네한테 떡 줬잖아. 예, 받았습니다. 네한테 떡 주듯이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 테니까 그 피가 너에게 영생 주는 피인 줄 네가 믿어 이 말이야.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내게 공급해주고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500여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얘를 믿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님은 제쳐두고 가짜 예수님이기를 원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포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잠시 두려움을 잊을 때는 그런 쓰러질 양식이나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부터 늘 예수님 자체를 발견할 수 있는 참 신자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억합니다.